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앞에 수많은 수식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다가 어떤 수식 어구를 붙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그런 수식 어구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식 어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앞에 붙이는, modify 하는 그 수식 어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시편의 신학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흐르는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와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기본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도 그렇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대부분 다 강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그렇고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기적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신학적인 명제가 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왕이시냐, 강하고 크신 분이시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은 정말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왕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어딘가 숨어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이 멀리만 그렇게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그 크심이 작게만 느껴질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무언가를 크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 미세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면 되죠? 여러분의 실험실에 있죠? 현미경입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아서 작은 것을 크게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가 바로 현미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작지 않아요. 하지만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데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뭐죠? 망원경입니다. 두 기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현미경은 정말로 작은 것을, 미세한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고요. 하지만 망원경은 원래 작지 않은데 실제로는 큰데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느낀다고 했을 때 이것은 현미경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망원경적인 의미일까요? 당연히 망원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미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박국서 3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지금 위스콘신에 살고 있지만 바다와 같은 큰 미시간 호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미시간 호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시간 정도 동쪽으로 쭉 가면 파도가 치는 큰 호수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별개로 미시간 호수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그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리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미시간 호수처럼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것이죠. 공부할 때 하나님보다는 지도교수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언어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사업 소환 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보다는 좋은 학군의 학교, 액티비티 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끔은 머리로 생각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NASB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I will magnify God with thanksgiving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느끼는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에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것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메라 줌을 사용해서 그 사물을 당기듯이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물은 크게 보이는 것이죠. 원래의 크기만큼 크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는 방법은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멀리 객관적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식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죠. 여전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 다닐 때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왔는데요. 그 친구의 이름이 잔이라는 친구였어요. 아주 똑똑했고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신약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뉴 테스먼트를 전공했고 저는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올 테스먼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 그 친구는 저를 OT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친구를 NT라고 불렀어요. 약자로. 그래서 만나면 How are you NT? How are you OT?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그때 그 친구를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사람을 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공부를 꽤 잘한 모양이다. 조금 더 지켜주려고 제가 혹시나 어릴 때 천재라는 소리 듣고 자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제가 지켜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유학을 나온 것이랑 똑똑한 것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면서도 유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이 유학을 나온 것은 똑똑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했습니다. 우연히 미국 선교사를 만났고 그 선교사 덕분에 유학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 크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만약 저한이 내가 똑똑해서 유학 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자그마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면 그것이 자신의 공로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대견해하고 심지어 우쭐대기도 합니다. 학생이라면 아마도 장학금을 받을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적게 자고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제 아내가 급성 신장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병이었는데요. 약 보름 정도 꼼짝하지 않고 그냥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만 간신히 참석했었습니다. 수업은 빠질 수 없으니까 수업만 갔다가 집에 와서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 뒤치다꾸리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4살, 딸이 2살이었어요. 애들 돌보고 누워있는 아내도 간호하면서 그렇게 전업주부처럼 한 보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유학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큰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 없이 직장생활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부를 잘한다고 다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다녔던 그 칼빈이라는 학교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에 선교적인 마인드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장학금 받기가 힘들었어요. 석사 때는 장학금을 거의 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선교지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아프리카나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중요한 선교지고 교회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 학생이 전과목 A를 받았는데 왜 장학금을 안 주냐라고 학교에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교 마음입니다. 학교 정책에 근거한 것이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장학금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생활하고 공부하고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미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한국에 있는 한 대기업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기술로 이민을 왔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이민을 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다닐 때에 그때 알던 미국 기업체를 통해서 이민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그 대기업의 사장에게 감사함을, 고마움을 전한다라는 그런 뜻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장이 없었다면, 만약 그 직장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일하고 있는 미국 기업체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에 올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미국에서 시킬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기업의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마워할 때 그 사장은 잊혀져 버릴 작은 존재가 아니라 큰 인물로 그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죠.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유학을 온 것,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었던 것, 신앙생활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인 메디슨 한인장로교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대상, 그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은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3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시편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이 뭘까요? 31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것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십일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현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대해서 무덤덤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축하하는 것이고 베풀어준 자에게 고마워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받을 만하지 않는 자의 손에 이렇게 많은 것이 놓여 있음을 경탄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망원경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이 뭐냐? 망원경적인 삶이에요. 저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줌인을 해서 그분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자그마한 부분만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자그마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위대함으로 광대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든든한 힘으로 돕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꼭 먹고 알 먹고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편인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느낄 수 있고요. 감사를 받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번 씻기도 하시죠? 어떤 분은 하루에 세 번, 자주 먹는 분은 하루에 뭐 다섯 번 이렇게 씻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상투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오늘 이 식탁을 대하면서 감사할 글이 딱 하나, 그 하나, 하나를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좋은 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자주 잘 표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없는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일상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